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내 아이가 이제 부모 손에 뭐든지 다 하던 내 아이가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그것을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말을 했지만 또 계속 어떤 일을 큰 일을 집에서 막 저지르고 하면 부모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일들을 아이 키우다 보면 늘 겪습니다. 어떤 아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하려면 아무래도 부모들이 잘 참고 또 실수를 계속해도 기다려주고 막 나무나듯이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설득하고 잘 타이르면서 그러면서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마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어른들의 기준에 왜 또 실수했냐고 빡빡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아이는 위축이 되어서 더 겁이 나서 실수할까 봐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가 반복되어서 서는 건데 그 실수하는 걸 부모가 받아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아마 스스로 하는 아이로 자라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 처음에는 거의 반 이상은 다 식탁에 떨어뜨리고 바닥도 막 어지럽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벽증 환자처럼 부모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화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네가 몇 살인데 그러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잘 설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참아주지 못하는 연고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도무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욕이 너무 넘쳐서 엄마 도와주겠다 부엌에서 어린 나이에 도와주겠다 부엌에 와서 막 올라타고 의자 글상 거기서 서서 뭐 도와주겠다 하면 위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엌에는 불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고 날카로운 칼도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꾸 해서 해야 될, 스스로 해야 될 자라갈 일이 있지만 또는 그 나이 때에 도무지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이가 다 차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스스로 안 되는 일들도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이를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중에 상담가 중에 그분이 하신 그 구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목표와 갈망이라는 두 단어로 이 두 개를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표와 갈망을 잘 구분하는 건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목표구나. 이거는 갈망이구나 하는 구분이죠. 그래서 목표인 경우는 이렇게 대하고 갈망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그 각각에 따라서 이게 목표냐 이 갈망이냐를 잘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얻을 수 있는 얼마든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갈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기대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부분 그게 우리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어떤 상대를 향해서 내가 잘 해주겠다 하는 건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상대가 특별히 어떤 관계 어려움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대가 역시 나에게 잘 해줄지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원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될 부분입니다. 갈망은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할 일이고 또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는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인데 마치 그것을 사람의 핑계를 돌고 환경의 탓을 돌리면서 괜히 혼자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것은 목표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물론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될 수,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갈망의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짜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안 되는 너무 답답한 어떤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누우면 그냥 잠드는 게 정상인데 그 잠드는 거 하나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해서 가지고 불면증으로 약을 먹어야만 겨우 잠드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만, 누구에게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제 삶에 갈망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다운되고 힘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원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안 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 바라고 있고 갈망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그 갈망들을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삶의 어떤 내 삶의 파트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느냐, 대면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 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나 간절히 진짜 필요한 그 갈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위대함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강력한 능력은 그 같은 영역, 갈망의 영역의 파트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앞부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 축복,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들어가서는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차이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그렇죠. 어렵다 하는 것은 받는 겁니다.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에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내가 받는 겁니다. 값없이.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죠.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안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 왼쪽을 봐도 위를 봐도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은혜 아래에 있다 이랬습니다.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이루어지는 계속적 은혜죠.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영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우면서도 즐거워하면서 견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소망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right now, 현재 지금과 관련된 것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한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요?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그 다음 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여러분 오래 갑니다. 이 환난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말을 썼겠죠. 참아야 된다는 것은 시간이 길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삶들이 오래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답답한 순간들을 오래 가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는 그 인내가 유익함이 있습니다. 연단된 인품을 낳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그 환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고생해서 위장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잘 살아야 되니까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그 시간들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캐릭터를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보내다가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게 돼 있습니다. 100% 소망이라는 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현재 환난이 있을 때 그 이루어질, 확연하게 이루어질 운명 지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이모셔널적인 즐거움 아닙니다. 어려운데 하하하 좋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거는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모셔널적인 즐거움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힘들지만 침을 삼키고 눈물을 이렇게 닦고 가슴을 쓰다듬지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환경과 상황에 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갖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믿음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될 것을 믿었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히든거 감독이 말했지만 아니요, 안 이루어진 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어성에 보면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실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게 될 때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절대 우리가 실망 참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참았을 때 절대로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이 땅의 삶의 결과가 절대로 디스포인트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믿음을 견디게 갖게 하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 부어진 이 사랑 때문에 사랑, 십자가에 자기 아들 내어놓으신 아주 근본적인 그러나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말면 받아들이고 믿었기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할 때에도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마음에 진실로 다가온 이후에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나의 미래를 나의 영원한 미래를 반드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사랑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소망은 내가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 그러나 내 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그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하고 사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손에는 쇠사슬로 발에는 쇠고랑으로 묶였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아무리 사로잡혀도요 자기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어.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죠. 가족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그 폭풍을 지나서 그라사라는 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라사는 요단강을 본다면 동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이 동쪽에 이제 많이 살고 있었죠. 주님은 그 더러운 곳, 그곳을 왜 가셨을까?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할 때 예수님이 꾸짖었다 했지 않습니까? 잠잠해! 야단치듯이 꾸짖었단 말이죠. 그 꾸짖는다는 표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큰일 날 걸 알고 오는 그 도중에 그 호수 한복판에서 폭풍을 일으켜서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최고 핵심 멤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귀신들이 그 폭풍을 그렇게 일으킨 거죠. 예수님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서 깨워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어서 잠잠케 해서 그 사람,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한 사람, 가장 깊은 절망에 모두가 다 버린,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죠. 중간에 죽이려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이야기하죠. 28절 뒤에 보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 귀신이 했던 이 말을 좀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보겠죠. 우리는요, 이런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완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나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이방 땅에 있는, 그 이방 땅에도 다 버린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 이를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 폭풍을 뚫고 그 호수를 건너서 이 그라사 제방에 온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나 상관 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했습니다. 괴롭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 나를 고문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고문할 존재들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당신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나다. 나를 고문하지 말라고, 나를 고문하려고 오시냐고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이들이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손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 했던, 그래서 하나님 형상들은 지연받은 당신 아들과 딸들을 잔혹하게 유린하며 지금 완전히 사로잡아서 짐승을 만드는 이 같은 자기들을 예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문시킬 것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을 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레기오, 군대라는 이 헬라는 그 당시에 로마 군병에게 쓰여졌던 단어인데 연단을 말합니다. 5천에서 6천 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군단, 연대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보니까 제14단 로마 연대가, 연대에 속한 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연대다. 우리는 그런 연대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귀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영혼을 사로잡았어. 가장 절망적인 영혼,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지옥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지옥에 보내지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옥이라는 이 말은 아비스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무적영 이랬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땅속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을 감금시킬 것이고 거기에서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것인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안 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 옆에 산기슭에서 풀어놓고 그 먹이를 먹이고 있는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또 지금 당장 지옥에 다 보낼 시점 아니니까 그럼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뭐 2천 마리 돼지들이 대굴대굴 굴러서 그 바닥을 그 호수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며 질주하며 내려가서 물 속에 다 빠져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수많은 손실을 안겨주는 일들을 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귀신에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쫓겨나듯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면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도움 되는데요. 돼지는 하나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짐승을 알려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가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악령을 파멸하는 힘이 있다고, 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다시 처음 바다가 없고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 천국에 바다 없으면 심심하죠. 아름다운 바다가 없다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돼지떼와 그 악령을 파멸하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지옥에 보내기 전에 그 거대한 귀신의 그 연대들을 주님이 완전히 파멸하는 그 살아생전에 그들을 멸하는 심판을 행하고 그 영혼을 건졌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오늘 귀신이 고백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님이 할 일은 고문이며 영원한 멸망이며 지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절망적인 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왔어!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 영혼을 건질 만큼 너무나 소중한 나에게 너무나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태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삶 안에 있으시면 그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을 확 다운시키는 어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격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벗어날 수 없지만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영혼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상관 있는 자, 관계 있는 자, 관심 있는 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내 삶에 찾아오신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어오시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의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 쏟아지는 죄의 형벌인 십자가의 부스러기 같은 부스러기 먼지 지나지 않는 각가지 우리의 삶의 절망의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을 그 하나하나가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되 가까이 하시되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을까지 하셨던 그렇게까지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분이면 그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시면 그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현재 겪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예수는 찾아오실 것이다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상관 있는 존재로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을 감수해도 폭풍을 지나가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이시니 지금 현재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오셔서 귀신을 몰아내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듯이 이 문제도 당신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인내하며 구하고 찾으시면 주님 반드시 오셔서 만일에 드디어 오는 듯 싶으시면 그래서 인내해야 할 시간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면 오히려 그 시간도 헛되지 않도록 고귀한 인품을 길러내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 인격으로 빚어내시는 소재로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참아내는 모든 시간들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국에 주님이 기대하고 계획하는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은 일관되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범죄해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관계 있는 자들은 찾아오지만 관계 없는 자들은 와서 고문하고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도록 구원하게 하신 은혜를 언제나 찾아오는 목적은 그 일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로 극한 상이지만 찾아오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설사 만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 지역이 다 그렇지만 다 시장터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도시에 유명한 물품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 도시만 가진 자랑거리죠. 하나는 눈을 밝게 한다는 안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우리처럼 브랜드 아주 비싼 옷을,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는 광석이 나와서 금을 잘 재내서 예쁜 금속, 금을 판매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장 통해서 안약을 사세요. 좋은 옷감을 사세요. 이 멋진 반지든지 목걸이든지 이 금을 사세요라고 많은 장사꾼들이 그 시장 통해서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제 그 하루 나흘이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어떤 장사꾼은 그 귀한 나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걸 사라고. 마치 예수님을 그 장사꾼에 비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것도 값없는, 값없이 사라고 말하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집집마다 찾아오시는 열정 있는 그 장사꾼같이 주님은 값없이 그것도 주겠다고 와서 달라고 싹싹 빌어도 사정을 해도 줄까 말까 한 아름다운 값진 그 생명 그 놀라운 선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장사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문만 열면 이미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상관있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소중하다 생각하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마음만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면 오히려 그 극한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 사람이 평생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의지로도 자기 의지로 안 되는 이런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희생을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를 귀신에서 손에서 자유케 해줬을 때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이 예수님 붙잡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동네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보고 다 떠나라고 말했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제정신을 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제자가 되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평생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원했다는 단어를 썼는데 시제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부터 완료 안 된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들을 집안에 너 집에 가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에 가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대 지방에 전체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오병이어와 비슷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먹인 오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맞먹는 7병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떡 7개와 물고기 둘로 4천명을 먹인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이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났다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쫓겨가듯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가라 했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얼마 있지 않았어 예수님이 방문해서 그 일대에 수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이방 더러운 땅에 있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됐는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한 사람이 거기 머물러서 주님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도 없는, 누구도 겪지 못한, 누구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상황에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현재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제 삶에도 절망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걸 겪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역에 많은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은 그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걱정을 많이 안 하겠지만 절대 그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어쨌든 다 있는 어려움도 있으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찾아오신 이미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가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